NHK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데 일본 총리가 오는 16일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일본 정부가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츠노부 관방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미일 정상회담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대면 회담하는 첫 외국 정상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토 관방장관은 미국이 미일 동맹과 양국 관계에 중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미국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협력을 재확인하고 중국과 북한 문제 등 역내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가토 관방장관은 당초 미일 정상회담을 오는 9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성공을 위해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갖기 위해 일주일 연기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청와대도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대면 회담을 이르면 이달 중 미국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완에서 오늘 고속열차가 터널에서 선로를 이탈해 40여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수도 타이베이를 출발해 동남부 타이중으로 향하던 열차가 이날 오전 9시 30분경 터널 안을 지나던 중 선로를 이탈했습니다. 8칸짜리 기차에는 당시 약 500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고로 현재까지 적어도 48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으며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고 열차는 인근 건설 현장에서 미끄러져 내려온 트럭에 부딪힌 뒤 선로를 이탈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얀마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군부의 폭력 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안보리는 어제 발표한 언론 성명에서 급속히 악화하는 미얀마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평화로운 시위대에 대한 무력 사용과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수백 명의 민간인 사망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얀마 군부에 최대한 자제할 것을 촉구하며 인권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미얀마 국민의 의지와 이해에 따라 화해와 대화를 추진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안보리는 이어 모든 당사자의 폭력 사용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군부의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윈민 대통령 등 모든 구금자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을 거듭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이 작성한 초안에는 추가 단계를 고려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문구가 포함됐으나 중국의 반대로 삭제됐고 비난, 살해와 같은 단어도 완화된 표현으로 대체됐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얀마 군부는 오늘 미얀마 전역의 무선 인터넷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브라질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많은 인도에서 신규 감염 사례가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인도 보건부 집계에 따르면 오늘 인도에서는 8만 1,466건의 신규 감염이 보고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16일 9만 7,884명이 보고된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2월 중순 신규 확진자가 1만 명 아래였던 점을 고려하면 한 달 반 만에 8배 가까이 급증한 겁니다. 현지 언론은 최근 증가세가 지난해 1차 유행 때보다 훨씬 더 가파른 점이 심각한 문제라며 느슨해진 방역 조치와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 확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최근 백신 부족 사태로 내분 양상을 보였던 유럽연합 EU 국가들이 절박한 일부 회원국에 백신 물량을 추가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U 대사회의 의장국인 포르투갈은 어제 성명에서 올해 2분기 공급되는 화이자 백신 1,000만 회분을 백신이 부족한 5개 나라에 더 많이 제공하기로 19개 회원국이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EU는 27개 회원국의 인구를 기준으로 백신을 배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 따라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등 5개국은 자국 배분량에 더해 285만 회분을 나눠 추가 공급받게 된다고 EU는 설명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체코, 슬로베니아 3개 국가는 이번 합의에 반대하며 기존의 자국 몫을 고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백신 접종에 더욱 박차를 가해 오는 7월까지 성인 인구의 70%까지 접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이날 유럽의 코로나 백신 속도가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느리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2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안보실장들은 오늘, 즉 2일 미국 해군사관학교에서 만나 대북정책을 논의합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와 관련해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전 미 국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에서 진전을 더 이루지 못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억류 한국계 미국인 3명의 송환을 국무장관으로서 가장 좋았던 순간으로 꼽았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0도에서 12도, 낮 최고 4도에서 1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안보실장 회의가 오늘 2일 메릴랜드 주 소재 미 해군 사관학교에서 열립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 회의의 핵심은 대북 정책에 대한 논의라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이크 솔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한국의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일본의 기타무라 시게루 국가안전보장국장이 2일 워싱턴 인근 미 해군 사관학교에서 만나 북한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1일 전화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와 연관된 문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 그리고 기후변화와 관련한 다음 조치가 주요 의제라고 밝혔습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특히 이날 회의가 열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설리번 보좌관과 미국팀의 현재 마지막 검토 단계에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북정책에 대한 논의가 3자 협의의 핵심 의제라는 설명입니다. 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핵 비확산,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북한의 상황, 최근 북중 간 외교 관계 등 모든 측면이 논의될 것이라고 이 고위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목표는 대북 문제에 관한 공동의 이해를 심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미북 싱가포르 선언이 여전히 유효한지를 묻는 질문에 싱가포르 합의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며 앞으로 며칠 안에 그에 대해 더 말할 게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2018년 6월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합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그동안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 방식을 비판하면서 차별화된 접근법을 강조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당시 싱가포르 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선언을 통해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미군 유해 송환 등 4개 항에 합의했었습니다. 한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일 열리는 3국 협의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발표에 앞선 최종 협의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우리는 이것을 최종 협의로 보지 않고 비핵화와 긴장 완화 등 공유된 목표에 관해 일본, 한국과 앞으로 나아가면서 끊임없이 협력할 반복되는 과정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 한일 안보실장 협의에서 북한 문제를 포함한 대북정책 검토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대북정책의 중심에 북한의 비핵화가 있을 것이라는 점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해 미한일 안보실장들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t will provide National Security Advisor Sullivan and other U.S. officials an opportunity to hear directly from these senior.
프라이스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협의가 제이크 설리번 보좌관을 비롯한 미국 관리들이 직접 일본과 한국의 고위 관리의 의견을 듣고 우리의 대북 정책 검토와 관련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나눌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며칠 전 검토 작업이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번 협의는 3자 회동을 통해 일본과 한국의 다양한 직급의 관리들로부터 들어왔던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관점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미 해군 사관학교에서 열리는 이번 협의가 한국과 일본의 안보실장들로부터 대면 방식으로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새 대북 정책 검토의 주요 내용이 될 것이란 점도 확인했습니다.
Now, I wouldn't want to prejudge the conclusion of any ongoing review, but we have said that denuclearization will
진행 중인 검토 작업의 결론에 대해 예단하진 않겠지만 미국은 비핵화가 미국의 대북 정책의 중심에 계속 있을 것이라고 말해왔다는 겁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 일본 간 삼각 공조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also know that any approach to North Korea in order to be effective will be one that we will have to
북한에 대한 어떤 접근법도 효과적이기 위해선 조약 동맹인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가까운 동맹과 보조를 맞춰 실행돼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번 미한일 안보실장 협의가 대북정책 검토 작업의 최종 단계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에 대한 정책 검토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이전 발언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겠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I wouldn't want to go beyond what we said before, and that is namely that our review of our North Korea policy is coming to a conclusion.
다만 이번 검토 작업 전반에 걸쳐 동맹국인 한국, 일본뿐 아니라 다른 협력국들과도 협의했다면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성김 동아태 차관보 대행 등 많은 국무부 관리들이 이 같은 논의에 참여했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번 미한일 안보실장 협의는 이 같은 논의 과정에 반복이 될 것이라면서도 확고한 시안을 정하고 싶진 않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2일 워싱턴 DC 인근의 해군 사관학교에서 서훈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을 만나 첫 3자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은 이번에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와 관련해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제재 회피에 다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보고서 내용을 문제 삼은 겁니다. 오택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이번에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대표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세부적으로 조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현대화가 포함된다는 보고서 내용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엔의 대북제재는 북한이 이웃나라와 더 넓은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라며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대표부는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와중에도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 대응으로 국경을 봉쇄했음에도 금지된 무역을 지속했을 뿐 아니라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외화벌이도 이어졌으며 이는 모두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것을 보고서가 보여줬다는 겁니다. 나아가 북한은 정교한 제재 회피 기술을 통해 국제 금융체제에 계속 접근해 자금을 확보할 뿐 아니라 불법적인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부품을 조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보고서가 지난해 북한이 이란과 주요 부품 이전을 포함해 장거리 미사일 협력을 재개한 점을 지적했다면서 북한의 무기와 첨단 기술 판매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고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 데 필요한 수입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대표부는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 상당 부분이 중국 영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줬고 미국은 중국이 이런 북한의 불법 활동을 억제할 것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미국 대표부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택성 기자와 함께 안보리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번 보고서는 지난 3월 31일 유엔 안보리를 통해 공개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최종 보고서입니다. 안보리 산하 제재위는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발표하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활동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발사 프로그램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고 또 각종 제재를 회피하고 있으며 사이버 해킹 공격 등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특별히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도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보고서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무려 214회나 언급됐는데요. 이 가운데 상당수는 북한의 제재 회피와 연관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해양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과 관련한 겁니다. 보고서에는 북한으로 정제유 제품을 운반한 선박들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 명시됐는데 이들 선박은 중국 기관과 연관이 있거나 그 활동이 중국 영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 포착된 건가요?
중국 영해를 통행하는 뉴콩크라는 이름의 선박이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됐습니다. 이 선박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선박 식별 장치 신호 AIS가 아닌 무손 328호의 AIS를 허위로 내보냈습니다. 이 선박은 주기적으로 북한 남포에서 출발해 중국 해안을 따라 운항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에서 언급된 제재 위반 선박 대부분이 중국 영해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북한으로 정제유를 운반한 안핑호인데요. 전문가 패널은 중국 기업이 이 선박을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보리는 북한의 정제유 수입을 제한하고 있고 또 석탄의 경우 북한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두 개 품목의 불법 수출입에 중국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 건가요?
네, 2017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호는요,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약 250만 톤의 석탄을 수출했습니다. 한 회원국이 북한이 석탄을 싣고 해외로 수출하는 선박의 움직임을 최소 400회 파악했다고 보고했는데요. 대부분은 중국 닝보 저우산 지역으로 수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보고서에는 한 회원국의 각각의 위성 사진을 합쳐서 한 면에 동시에 나타나도록 한 그림이 공개됐는데요. 이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7일 북한과 관련된 선박 약 20척이 닝보 저우산 인근 해역에 모여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해양에서의 대북제재 위반에 연루된 중국의 활동 중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까?
네, 이건 역시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조업권 판매입니다. 조업권 판매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되어 있지만 중국은 지속적으로 북한으로부터 조업권을 사서 북한 영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요, 링유연 0002호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이 선박은 지난해 10월 북한 해역에서 조업 활동을 하는 것이 포착됐는데요. 전문가 패널이 확인한 결과 이 배는 중국 어선으로 드러났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회피 전략을 쓰고 있다는 점인데요. 린유연 0002호는 태극기를 달고 운항했습니다. 다른 선박들의 경우 선박 명칭을 아예 지우기도 했다고 전문가 패널은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중국의 불성실한 제재 이행이나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한 방조를 지적하는 내용이 담겨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가령 전문가 패널은 중국 측에 불법 행위에 연관된 선박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중국 당국이 나서서 납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의 반응은 한결같았는데요. 바로 정보 부족입니다. 전문가 패널에 제공한 정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 선박의 활동을 조사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런 반응은요, 새로운 게 아닙니다. 과거 북한의 불법 정제유 수입과 관련해서 미국 등 유엔 회원국들이 위성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북한이 수입 한도를 초과했고 따라서 각국이 대북 정제유 제공을 중단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을 때에도 중국은 증거 부족을 내세우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의 사이버 활동, 그중에서도 가상화폐 해킹 공격에 대한 내용이 담겼는데 중국이 이 분야에도 관련이 됐나요?
네, 맞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돈 세탁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북한은 2019년 7월과 9월 각각 27만 2천 달러와 250만 달러 상당의 알트코인을 해킹한 뒤에 이를 더 안정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환전, 즉 돈 세탁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돈 세탁이 중국의 비상장 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북한 비핵화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활동한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최근 기고문을 통해 바이든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위해 중국 역할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 문제에 협조할 가능성이 과거보다 더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워싱턴 이그제미너에 바이든은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맞서야 한다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북한이 지난 30년 이상 경제적 보상과 제재 해제를 대가로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한 뒤 지키지 않았다며 이제는 미국이 중국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70년 이상 북한에 대규모 군사 지원을 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을 보호했으며 북한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90%를 공급하고 경제 지원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명백히 중국은 북한을 탄생시켰고 지탱하고 있다며 이제 중국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시진핑 주석에게 김정은의 핵 야욕을 끝낼 진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갈등이 크게 고조될 것이라고 경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중국의 발언을 미국이 너무 오랫동안 순순히 받아줬다며 중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계속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지난 18일 미한 2+2 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도록 설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공개리에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해 미국과 중국의 우선순위는 다르지만 비핵화는 이익이 교차하는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미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북한 문제에 중국이 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합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 연구원은 이를 VOA에 미중 관계가 이토록 험악하고 긴장이 이 정도로 고조됐던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state of US-China relations will be a factor in what China does and they're not going to cooperate to help us. They're going to cooperate because they see it's in their interest.
매닝 연구원은 중국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미중 관계도 영향을 줄 것이며 중국은 미국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이익에 부합할 때에만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적성국 분석국장은 이를 VOA에 중국은 북한 비핵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China right now are not in a very good position with each other that came out at the meetings in Anchorage. And I think China has no desire to carry the U.S. water on.
고스 국장은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 이후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현재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중국이 미국을 위해 모종의 역할을 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기존의 대북 제재를 약화시키고 미국의 신규 대북 제재도 회방놓을 것이라고 고스 국장은 전망했습니다. 미북 갈등이 최고조였던 4년 전에 비해 중국이 북한 문제를 시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패트리샤 김 미 평화연구소 중국 담당 선임 연구원은 이를 VOA에 미국이나 동맹들만큼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China feels the same urgency that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feel about denuclearizing North Korea. If you look at Xi Jinping and Kim Jong-un's exchange earlier this month,
김 연구원은 이달 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서 북한 비핵화는 언급하지 않은 채 조선반도의 평화 안정을 수호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라고만 밝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북한 비핵화를 가장 우선시하는 미국의 입장과 뚜렷이 대비된다는 것입니다. 김 연구원은 중국이 지금 상황에서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에만 치중하고 있을 뿐 북한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다며 미중 경쟁이 고조될수록 중국은 한반도에서는 현상 유지만 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China is generally feeling less urgency to pressure North Korea today as opposed to 4 years ago when Chinese leaders were genuinely worried about war erupting in their backyard.
특히 화염과 분노라는 발언이 나온 4년 전에는 중국 당국이 뒷마당에서 전쟁이 날까 걱정했지만 이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가능성이 배제된 상황에서는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긴급한 필요를 못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엘 위트 스팀슨 센터 선임 연구원은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서의 중국 역할론이라는 같은 함정에 거듭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We've fallen into that same trap over and over again over many administrations. The idea that China's gonna save our bacon.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을 공경으로부터 구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미국 행정부들이 계속하고 있지만 그럴 일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위트 연구원은 북한 문제에서 미국과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중국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상황을 공유하는 선에서 중국이 회방을 놓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You heard the Biden administration saying we want China to help us on North Korea. I've been saying for years that will never happen. I think that China.
조지 워싱턴 대학의 그레그 브레진스키 국제학 교수도 최근 토론회에서 바이든 정부가 북한 문제에서 중국이 미국을 돕길 원한다고 말했는데 그럴 일은 절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브레진스키 교수는 중국이 북한을 협상장으로 데려올 수는 있겠지만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압력을 가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북한 건설회사 만수대가 정기적으로 본국에 각종 지원금 명목의 현금을 보내온 것으로 VOA가 확보한 재정 자료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또 현지 대사관의 운영비도 일부 부담한 가운데 직원들은 월 100달러 수준의 생활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네갈에서 운영되고 있는 북한 만수대 창작사의 위장회사 코르만 컨스트럭션이 매년 북한으로 각종 지원금을 보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A가 확보한 코르만 컨스트럭션의 2019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외환 재정 자료에는 이 회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평양 종합병원 건립 등 각종 지원금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북한에 상납했다는 사실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9년 9월 23일 태풍 피해 조국 지원으로 335달러, 이어 같은 해 12월 김일성 김정일 기금으로 365달러가 지출됐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하기 시작한 지난해 2월 본국 코로나 관련 지출액으로 280달러가 기록됐으며 지난해 4월과 7월엔 평양 종합병원 지원금 명목으로 각각 290달러와 635달러가 출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 지난해 6월 코로나 긴급 비상지원금으로 한 차례 더 코로나 관련 지원금 305달러가 사용됐고 북한의 태풍과 수해 피해가 발생했던 지난해 8월에는 큰물 피해 복구 지원금으로 305달러가 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약 1년 동안 코르만 컨스트럭션이 본국에 각종 지원금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은 약 2,500달러,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평양의 만수대 본사에 납부한 금액이 2만 5천 달러에 달하고 또 분기별로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노동당비로도 총 706불을 지출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 세네갈 현지 북한 대사관에 매 분기별 670유로 약 780달러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는 등 약 1년 동안 코르만 컨스트럭션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된 외환은 3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들 자금은 모두 세네갈 주재 북한 대사관에 납부되는 형태로 전달됐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이들 지원금의 인수자가 대사관으로 나타나 있으며 비고란에는 당 위원장이 대사관에 바쳤음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 31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코르만 컨스트럭션의 내부 재정 자료를 입수했다면서 해당 자료는 이 회사가 수익금을 세네갈 주재 북한 대사관에 보내고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BOA는 지난 2019년 세네갈에서 북한 만수대 창작사가 코르만 컨스트럭션이라는 새 이름으로 둔갑한 뒤 북한 노동자들을 동원해 호텔과 주택단지 등 건설에 나선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세네갈의 한 건설 현장에서 만난 북한 노동자는 자신이 평양 출신이라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금방 왔습니다.
가족들은 안 그러세요?
이렇습니다.
BOA는 약 30명의 노동자들이 다카르모처의 여러 숙소에 분산돼 합숙하는 모습을 확인한 가운데 해당 보도가 나간 뒤 이들은 다카르 외곽으로 이주해 현재도 건설 노동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재정 자료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월 100달러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료에는 현지 노동자들이 수개월에 한 번씩 20달러에서 100달러 혹은 최대 320달러를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1인당 한 달에 약 100달러 수준입니다. 대신 본국으로 돌아가는 직원들은 철수자 생활비 명목으로 대략 1,000달러 미만의 금액을 받았지만 두 명의 직원이 각각 약 4,000달러와 5,000달러씩을 수령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대부분의 직원들은 비정기적으로 소액을 생활비 명목으로 출금한 뒤 나중에 본국으로 돌아갈 때 남아있는 자신의 봉급을 받아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장기간 근무로 4천에서 5천 달러를 수령한 직원들이 있는 반면 일부 직원들은 세네갈 체류 기간 동안 생활비를 제하고 1천 달러 미만의 돈을 본국으로 가져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이번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세네갈에 활동 중인 코르만 컨스트럭션의 불법 활동을 상세하게 담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안보리는 해외에서 활동 중인 북한의 만수대 관련 회사를 제재 명단에 올렸으며 이와는 별도로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각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내에서 운영 중인 북한과의 합작 사업 등을 모두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 노동자들은 이 결의에 따라 2019년 12월까지 본국으로 송환됐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르만 컨스트럭션은 세네갈에서 각종 공사를 수주받아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전 미 국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에서 진전을 더 이루지 못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이 미국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본 것을 국무장관으로서 가장 좋았던 순간으로도 꼽았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전 국무장관은 1일 시사 팟캐스트 루슬리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에서 진전을 더 이루지 못한 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김 위원장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만들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폼페오 전 장관은 북한과의 관여와 두 번의 정상회담 등은 상당한 경험이었다며 실제로 진전을 이뤄낼 수도 있겠다고 생각되는 순간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했던 것에는 못 미치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었던 2018년 4월 북한을 처음 비밀리에 방문한 것과 관련해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에 따른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긴장 수준을 낮추고 이성적인 대화가 가능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폼페오 전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이 적절할지 고려할 준비가 돼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전 장관은 자신이 CIA 국장이 됐을 때는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평양의 활주로에 착륙해 최악의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인 대학생 워터 원비어를 감옥에 넣었다가 나중에 미국으로 돌려보냈지만 원비어는 결국 북한에서 받은 대우 때문에 사망했다는 겁니다. 폼페오 전 장관은 북한 방문 전에 몇 개월 동안 준비했지만 북한을 방문하는 건 아무리 준비해도 완벽할 수는 없다고 회고했습니다. 폼페오 전 장관은 북한과의 관여를 통해 북한에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이 돌아오게 됐다면서 그들이 워싱턴 근교의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한 군용기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본 건 국무장관으로 가장 좋았던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전 장관은 또 10명이 넘는 미군 참전용사의 유해가 미국에 돌아왔고 궁극적으로는 가족의 품에 안겼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김현경입니다.
북한 핵 프로그램을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미국인 비율이 약 1년 사이 낮아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북한보다 중국의 영향을 더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는 미국인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AP통신과 시카고대학교 여론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미국에 가하는 직접적 위협을 매우 혹은 극도로 우려한다고 답한 비율은 46%로 나타났습니다. 30일 발표된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미국 성인 1,16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미국에 대한 북핵 위협을 극도로 우려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19%, 매우 우려한다는 응답자가 27%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초기인 지금 북핵을 미국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는 미국인 비율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초에 비해 낮아진 겁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의 장기 교착 상태가 이어지던 지난해 1월 중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북핵 위협을 매우 혹은 극도로 우려한다고 답한 비율은 53%로 이번 조사보다 7%포인트 높았습니다. 당시 여론조사는 북한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관하에 초대형 방사포 2기를 시험 발사한 지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실시됐었습니다. 특히 당시 조사 때 북한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한 비율은 민주당 지지층이 61%로 공화당 44%보다 높았습니다. 반면 이번 여론조사에선 공화당 지지층의 심각한 우려 답변이 51%로 민주당 41%보다 높았습니다. 무소속 지지층 사이에서 북핵 프로그램을 심각히 우려한다고 답한 비율은 46%로 지난해 초 49% 대비 다소 낮아졌습니다. 북핵 위협을 중간 수준으로 우려한다고 답한 비율은 36%로 지난해 1월 30%보다 다소 높아졌습니다. 북핵 위협을 별로 혹은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17%로 지난해 1월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선 47%가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한다고 답해 역시 지난해 1월 56% 대비 낮아졌습니다. 러시아의 전 세계 영향력을 매우 혹은 극도로 우려한다고 답한 비율도 지난해 1월 50%에서 이번에는 44%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이번 여론조사에선 작년 초와 달리 북한보다 중국의 영향력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는 미국인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1월 전 세계의 중국의 영향력을 매우 혹은 극도로 우려한다고 답한 비율은 48%로 북핵 53%보다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에선 54%가 중국의 영향력을 매우 혹은 극도로 우려한다고 답해 북핵보다 더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현재 미국이 전반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한 비율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비율이 각각 50%로 양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42%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한 반면 58%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전반적 국정 지지율은 61%로 나타났습니다. 정책별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의 73%, 보건 62%, 경제 60%, 대외정책은 55%로 파악됐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봉쇄했던 중국과의 국경을 다시 열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중 교역이 이달 중 부분적으로 재개될 조짐들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북중 국경 봉쇄가 완화되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향이 지속해서 관찰됐는데 최근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다만 이런 동향들이 곧바로 국경 봉쇄 완화로 이어질지 그 시기는 언제일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의 이 같은 판단은 수입물자 소독법 채택 등 북한 매체를 통해 알려진 북한 동향과 북중 국경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들의 전언 등을 종합해서 내린 겁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수입물자 소독법을 채택했습니다. 이 법은 국경에서 수입물자를 소독하도록 하고 관련 절차와 방법, 질서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한 법으로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이후 봉쇄했던 국경을 일부 열고 수입 등 무역 재개를 준비하기 위한 조치라는 관측을 낳았습니다. 통일부가 국경 봉쇄 완화 동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북한 내부 소식통을 통해 이 같은 조짐들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탈북민 출신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무역성이 지난달 중순 평안북도 신의주와 양강도 해산 등 북중 국경 주요 무역 거점 도시들에 있는 대외 무역기관들에게 중국으로부터 식량과 비료 등을 구입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따라 계약이 속속 체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3월 20일 지나서부터 중국 쪽에 있는 그 대방이라고 그러죠. 세사들 뭐 이런 대방들하고 계약을 지금 체결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계약한 내용들을 보면 뭐 꿀이라든지 뭐 술이라든지 약초라든지 그 자기네가 팔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하고 기본 이제 식량하고 비료하고 이제 교환하는 그런 계약들이 지금 속속 체결되고 있거든요.
조 소장은 북한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신종 코로나 비상 방역 차원에서 인적 교류가 쉽게 풀리진 않겠지만 열차를 이용한 물자 교류는 부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 소장은 북한이 수입하려는 주요 품목은 식량을 비롯해 밀가루와 설탕, 비료, 농약 등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소장은 북한이 지난해 수해와 신종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로 춘궁기 식량이 떨어진 집을 일컫는 이른바 전량 세대가 예년보다 한 달 정도 이른 3월부터 나타났다며 식량 수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부 곡창지대의 전량 세대 비중이 전체 세대의 5%에서 10% 정도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또 물자 수입을 위한 달러와 위안화 수요가 늘면서 달러의 경우 1달러에 6,700원에서 6,800원 정도 하던 환율이 7,000원 선을 회복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중국 단둥시와 신의주를 잇는 조중우이교의 철도에 한해서 이달 중 봉쇄를 풀려는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북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신의주 북쪽 의주 비행장에 북한 각 기관들의 새 철도 물류 창고를 짓고 이곳에서 방역 처리한 물품을 평양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조중우이교에서 철도만 인적교류나 일반 차량은 금지하고 철도만 조만간 4월경에 열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이걸 위해서 평양에 있던 철도 물류 창고를 신의주 북쪽의 의주 비행장으로 옮겨서 그쪽에 각 기관이 창고를 짓게 하고 그다음에 이 소독과 검역시설을 만들어놨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교환한 친서를 통해 두 나라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을 마련해줄 용의가 있다고 밝혀 북한 지원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북한의 중국과의 일부 교역 재개 움직임은 중국으로부터의 모종의 지원 약속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전 조치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고려항공은 1일과 2일 평양에서 출발해 중국 베이징에 도착하는 항공편 운항을 공지했습니다. 1일 고려항공 홈페이지에는 고려항공 JS251편이 1일 오후 4시에 평양을 떠나 오후 5시 50분에 베이징에 도착하고 이튿날에는 JS151편이 같은 스케줄로 중국으로 향하는 편도 일정이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실시간 항공기 경로 추적 웹사이트인 플라이 트레이더 24에 따르면 이륙 예정 시간인 1일 오후 4시부터 4시 30분 사이 평양 인근에서 항공기가 관측되지 않아 실제로 항공기를 띄우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북중 항공 노선 재개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홈페이지를 테스트해본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신종 코로나 사태로 중국은 물론 해외와 모든 육해공 통로를 봉쇄하고 인적, 물적 교류를 차단해 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평양의 외교관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로 필수품 구입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관들이 북한을 떠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1일 북한 당국의 전례 없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봉쇄 조치로 평양 주재 외교관들이 극심한 필수품 부족 현상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은 이날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북한 주재 외교관들이 대부분 떠나 현재 평양에는 9명의 대사와 4명의 임시 대사들이만 남았고 심각한 의약품과 생필품 부족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은 이런 현상이 북한 당국의 강력한 코로나 바이러스 봉쇄 조치 때문이라며 대다수 대사관의 인력과 기능이 최소한으로 축소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12개 나라 공관은 모두 폐쇄됐고 국제인도주의 기구의 외국 직원들도 모두 떠났거나 철수 중이라며 평양에는 현재 외국인이 290명도 채 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은 북한 당국의 전례 없는 봉쇄 조치와 의약품, 생필품의 심각한 부족 상태, 취약한 의료 문제 해결 방안 부재 등을 모두가 이겨낼 수 있는 건 아니라면서 평양을 떠나는 외국인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에 사람들이 떠난 것으로 추정되는 평양 내 외교 공간의 사진을 올리고 코로나 봉쇄로 인해 어려웠던 지난 몇 개월 동안 가까워지고 친해진 외교단의 동료들이 고국으로 행복하게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평양에 주재하던 러시아 외교관이 가족과 함께 궤도 수레를 직접 몰고 두만강쪽 국경을 넘어 귀국하는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 외교관과 가족 등 8명이 궤도 수레를 타고 귀국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개한 겁니다. 이들은 기차와 버스를 타고 국경에 도착했고 여기서부터 궤도 수레를 직접 몰고 1km 정도 이동해서 귀국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다른 나라와 연결되는 교통편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북한에서는 기차나 수레가 국경을 넘나드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당시 러시아 외무부는 페이스북에 북한이 1년 넘게 교통편을 중단시킨 탓에 귀국하는 것이 매우 길고 어려운 여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양규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이 해외에 정착한 탈북 여성들과 함께 여성의 인권과 역량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an you tell us how empowered you were as a North Korean woman? What kinds of rights and freedoms did you?
당신이 북한에 있을 때 여성으로서 역량이 강화됐는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북한에서 어떤 권리와 자유를 누렸습니까?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자유연합 수전 쇼울티 대표가 질문을 던집니다. 대상은 영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에 정착한 3명의 탈북 여성입니다. 13년간 영국에 거주하며 올 1월 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북한인권활동가 박지현 씨와 미국 탈북난민 1호로 2006년 입국해 사업가로 성공한 데보라 최 씨, 그리고 한국에서 인권활동을 벌이고 있는 제이드 씨입니다. 행사를 주관한 북한 자유연합은 2016년 3월 18일 UN 여성지위위원회 UNCSW가 북한 여성들의 인권 상황을 세상에 처음 알린 날을 기억하고 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여성인권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달 18일 북한에서 버틴 탈북 여성의 역량이라는 주제로 미국 내 국제인권단체인 주빌리 캠페인과 공동으로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영국의 박지현 씨는 쇼울티 대표의 첫 질문에 자신은 북한에서 여성의 인권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며 1946년 남녀평등권을 공포한 북한에서 여성은 아프거나 임신해도 대우받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지현 씨는 또 북한에서 여성의 직업은 매우 제한적이며 자유와 권리,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여성들은 심각한 가정폭력의 피해자임에도 남성은 가해자로 인식조차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So this means North Korean never care about the North Korean women and girls. So that's why usually it's domestic.
박지현 씨는 그러나 영국에서 여성은 가족과 사회 구성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자신은 이미 꿈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하며 자녀들의 미소를 보는 것이 꿈이라는 박 씨는 이것은 북한 주민이 이뤄야 할 꿈이며 한 가족을 살리는 것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동부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 거주하는 데보라 최 씨는 북한 여성은 권한이 전혀 없는 반면 노동력을 착취당한다고 증언했습니다.
They take advantage of it and exploit women by assigning them jobs like doing hard labor such as in construction.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한다는 말은 있지만 실제 삶은 건설, 광업 분야에서의 노동 착취, 남성과 같은 군 복무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제이드 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계셨지만 어머니가 가장이었다며 불법 무역을 통해 가까스로 생계를 꾸렸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미국,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한 3명의 탈북 여성은 동생을 구하거나 자유로운 삶과 가족의 생계 목적 등 각자의 탈북 동기를 설명했습니다. 이 행사는 북한에서의 삶을 견디며 여성으로서 권리조차 누르지 못했던 탈북 여성들이 탈북 이후 재정착 과정에서 겪는 현실을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빌리 캠페인의 앤 부알다 디렉터는 유엔 난민기구가 난민으로 규정한 탈북민들이 중국 정부에 의해 강제 복송되고 있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부알다 디렉터는 이들이 마주하는 위협으로 강제 낙태, 성폭력, 고문, 강제 노동을 지적하며 제3국에 도착한 탈북 여성 중 27%가 구금 등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알다 디렉터는 이런 고통을 겪은 탈북민들이 재정착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는지 또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아는 것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지원 씨는 영국에는 탈북 난민의 언어와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변해줄 변호사나 통역자가 부족해 겪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난민이 영주권을 받기까지 성인 한 명당 54파운드, 미화로 75달러, 부부는 150달러, 자녀 한 명당 70달러를 지원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 월 3,000파운드, 즉 4,000달러 소득이 넘으면 지원금을 중단합니다. 이날 행사는 미국과 한국, 영국 내 탈북민들이 정착 초기 정보 지원의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 영국과 미국 내 탈북민의 경우 정보의 지원보다 언어 장벽이 가장 큰 장애 요소로 꼽혔습니다. 데보라 추 씨는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6개월 영어 교육은 부족했고 공부를 더 하고 싶었지만 하루 종일 일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영어가 모자라 해고를 당해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 매우 힘들었던 경험을 나눴습니다.
I mean, I tried it. And every time I kicked up because of not speaking English. So it was so sad. I remember.
데보라 씨는 한국 정부의 지원이 부러웠던 적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미국 정착 초기 경험이 자신을 강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제이드 씨는 어린 나이에 혼자 탈북했던 만큼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파트타임 세 개를 동시에 하면서 대학에 다녔고 돈을 벌어 북한의 가족에게 보내느라 휴학과 복학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Really, really hard, I could say. But it made me, you know, how to survive.
일반 한국인 학생에 비하면 매우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곳에서 생존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제이드 씨는 자신 역시 내면의 강인함이 생겼다며 의미를 뒀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여전하다며 다양한 일터에서 경험을 쌓았다는 제이드 씨는 아직도 적합한 교육이 모자라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이드 씨는 중년의 나이에 한국에 정착하는 탈북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꼭 필요한 정보를 몰라 어려워하며 생계를 위협당하고 있고 이 때문에 한국에 와서도 굶주린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부알다 디렉터는 2019년 7월 한국 내 탈북민 한성옥 씨가 9살 난 아들과 함께 굶어 죽은 채 발견된 사건을 알고 있다며 미국 내 탈북민도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알다 디렉터는 또 탈북민의 어려움으로 낙인과 오명을 언급했고 박지현 씨는 인신매매 경험을 한 여성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박지현 씨는 중국 내 인신매매 문제를 개선하는 활동과 관련해 여성들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데보라 씨는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하며 아울러 미국 내 탈북민들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So after came out here, like a freedom country, which is so good. That's what I wanted. But I didn't have the process of living here right away, you know.
So 데보라 씨는 북한 내 삶과 탈북 과정, 또 미국에서 겪는 문화적 충격과 낯선 자유를 누리는 것조차 어려운 탈북민들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82년 4월 2일 남아메리카에 위치한 아르헨티나가 영국령인 포클랜드를 기습 공격함으로써 아르헨티나와 영국 사이에 이른바 포클랜드 전쟁이 발발합니다. 대서양 남단에 위치한 포클랜드 섬은 풍부한 지하 자원이 매장돼 있고 남극 대륙과 관련해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많은 나라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포클랜드 섬의 분쟁이 시작된 것은 18세기 중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세기 중엽, 남아메리카 전역을 식민 지배하고 있던 스페인은 포클랜드에 살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곳을 스페인의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이후 1816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이어 남동쪽 해역에 위치한 포클랜드 섬에 대한 소유권도 주장하게 됩니다. 이에 대항해 영국은 1833년 막강한 해군력을 앞세워 포클랜드에 살고 있던 아르헨티나 사람들을 몰아내고 이를 영국령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때부터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섬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982년 4월 2일 아르헨티나의 독재자인 레오폴도 갈티에리 대통령이 포클랜드 섬을 기습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포클랜드 전쟁은 이후 70여일간의 격전 끝에 영국의 승리로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2005년 4월 2일 로마 가톨릭 교회를 26년 6개월 동안 이끌어온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향년 84세의 일기로 선종합니다.
Paul II, the leader of the Roman Catholic Church, has died. He was 84 years old. The pontiff died Saturday.
1920년 폴란드 바도비체에서 태어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본명은 카롤 요제프 보이티와입니다. 20살도 되기 전에 가족을 모두 잃은 보이티와는 22살 때 신학교를 졸업한 뒤 1978년 10월 제264대 로마 카톨릭 교황에 즉위합니다. 그는 이탈리아 출신이 아닌 성직자로는 455년 만에 선출된 교황이자 사상 최초의 동유럽 국가 출신 교황이었습니다. 재위 기간 동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지구촌 곳곳을 누비며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또한 폴란드를 비롯한 동구권 나라들을 방문해 민주화 바람을 일으킴으로써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냉전을 종식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교황으로서는 최초로 한국을 두 번이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대들 또한 행복하십시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세상을 떠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그는 일생을 세계 평화를 위해 몸바쳤던 교황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